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오늘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의 아프간 지부인 IS 호라산, ISK 대원 한 명을 겨냥한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무인기로 아프간 동부 난가하르주에 공습을 가했으며 표적은 카불에서 미국에 대해 추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은 표적 한 명만 살해되도록 정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살해된 인물이 카불공항 폭탄 테러와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군 13명을 포함해 2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카불공항 테러가 발생한 지 48시간도 되지 않아 이번 공격이 실시됐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 발생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를 자행한 세력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S를 겨냥해 공격 계획을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민들과 아프간 협조자들을 구출하는 대피 작전을 속속 종료하고 있습니다. 닉 카터 영국 육군참모총장은 BBC 방송에 오늘 아프간 대피 작전을 종료할 것이라며 남아있는 수송기로 영국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참모총장은 모두를 구출하지는 못해 가슴이 아프며 현장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들이 내려져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플로렌스 팔리 국방장관과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카불 공항에서의 대피 작전이 어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에 파견됐던 독일군은 어제 분스도르프 공군기지로 귀환했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도 아프간 대피 작전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어제 타이완 해협을 항해했습니다. 미 해군은 성명을 내고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키드호와 해안경비대 소속 군함용 소정 멀로호가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함정의 타이완 해협 항해는 중국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일본에 주둔 중인 미 해군 제7함대는 성명에서 타이완 해협의 합법적인 항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향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미군의 타이완 해협 통과를 도발적인 행위라며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내정 간섭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가 하루 1,000만 회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수를 늘렸습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오늘 전날 인도 전역에서 1,033만 5,290회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에 대해 중대한 업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이제 총 6억 2,800만 회의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9억 4,400만에 달하는 성인의 절반 이상이 최소 1회 접종했고 15%는 두 차례의 접종을 완료한 것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누적 접종 횟수가 20억 회를 넘었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어제까지 총 20억 2천만 회의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성인의 76%가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원 조사와 관련한 중국의 비협조를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기원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동맹들과 협력해 정보 공개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0일간 합동조사를 실시한 미 정보기관들은 이날 코로나19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이 공개한 보고서에서 정보기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물학 무기로서 개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정보기관 네 곳은 코로나가 동물에서 사람에게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고 한 곳은 첫 인간 감염자는 연구소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곳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초기 코로나 발병 사례들과 관련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밤 사이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지상 최후의 낙원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50번째 주이자 태평양 한가운데 자리 잡은 섬인 하와이인데요.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하와이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한국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혼여행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와이 주지사가 지금은 하와이를 방문할 적기가 아니니 제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최근 하와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은 하와이를 여행하기에 위험한 시기라며 방문객은 물론 주민들도 여행을 자제하거나 축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하와이 관광청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주민들과 여행업계 모두 현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책임이 있다며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10월 말까지 비필수 여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는 지난해 방문객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처를 하면서 방문객 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여름에 다시 방문객이 크게 늘었고요. 거기에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지난달부터 확진자들이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약 9,400명에 달하는데요. 확진자들이 응급실로 몰리면서 병원 수용 능력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은 미국 내 화제가 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을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또 미국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리고요.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8월 네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스쿨버스 드라이버. 8월 중순부터 미국 각급 학교들이 개학을 하면서 동네마다 노란색 스쿨버스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선 공립학교에 다니면 스쿨버스로 등하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학교마다 이 스쿨버스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군은 특별 보너스나 급여 인상까지 내걸며 운전기사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데요. 스쿨버스 기사를 다 구하지 못해 개학을 미루는 지역까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스쿨버스 운전자가 이렇게 부족한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했는데요. 자, 우선 미국에서 일자리가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대면 접촉이 많은 스쿨버스 운전을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거죠. 이 스쿨버스 기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스쿨버스 안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버스당 탑승 인원을 줄이다 보니 운전기사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거기에 자동차 부품 부족 사태로 스쿨버스 자체가 부족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기네스 최장신. 이번 한 주 한 남자의 죽음이 많은 미국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키가 무려 234cm로 최장신 미국인 남성으로 기록됐던 이고르 보브코빈스키 씨가 세상을 떠난 건데요. 미 언론은 보브 코빈스키 씨가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 메이어 클리닉 병원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장병으로 눈을 감았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보브 코빈스키 씨는 뇌하수체 거인증에 시달렸는데요. 이 병은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 신체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희소질환이지요. 간호사였던 보브 코빈스키 씨 어머니는 아들이 치료하기 위해 1989년에 처음 메요 클리닉을 찾았는데요. 6살이었던 당시 키가 이미 180cm가 넘었다고 합니다. 보브 코빈스키 씨는 큰 키로 인해 가는 곳마다 유명인사가 됐는데요. 지난 2009년엔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유세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오바마 지지자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채 오바마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27살이던 지난 2010년에 생존에 있는 최장신 미국인 남성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키도 크지만 발도 컸던 보브 코빈스키 씨는 2012년 어릴 때부터 계속된 무릎 관절염에서 벗어나고자 특수 제작 신발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운동도 벌였는데요. 수천 명의 기부자가 몰리면서 목표액의 두 배가 넘는 16,000달러가 모였고요. 스포츠 용품 업체 리복에서 그의 신을 공짜로 제작해주기도 했습니다. 큰 키에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보브 코빈스키 씨. 하지만 그의 형은 언론에 동생은 유명해지기보다는 평범한 삶을 살기 원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BOA 방송 한국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이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나요?
네, 21일에서 24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나흘간의 한국 방문에 대한 소식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련 소식은 한국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성김 대표의 주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네, 김 대표는 방한 기간 중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 고위 관리들과의 잇단 협의를 가지면서 미한 연합훈련이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특히 23일 한국방송공사 KBS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연합훈련 중 방한한 이유와 관련해 북한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우리는 북한의 중요한 사안들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문제들과 관심사들을 다룰 용의가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 간 친소 교환 가능성에 대해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북한과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조처에 대해 매우 전향적이고 창의적이며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화 유인책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먼저 마주앉아 앞으로 갈 길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전제조건 없이 북한 측 대표와 만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한 이 상황관리에 주력한 행보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성김 대표가 이번 방한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표명하면서도 북한이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해 모종의 도발 의사를 내비친 북한을 자제시키기 위한 상황관리에 주력한 행보였다고 풀이했습니다.
자, 김 대표 방한 당시에 한국 당국자들과 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김 대표는 23일 노규덕 본부장과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 가능한 분야의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과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24일 조찬 회동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이러한 대북 인도 지원 논의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 북한과 관여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두 나라가 지원 가능한 분야로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양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인도 지원과 북한과의 협상을 연결짓기는 어렵다며 2012년 2월 29일 미북 합의 때에도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 협상을 연결지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루지에로 전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 켄구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이 체면을 잃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한국의 지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국장은 성 김 대표의 방안이 26일 종료될 미한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북한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방안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 방안을 협의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관여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무부에서 이 미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미 국무부는 23일 미국과 북한 관계라는 제목의 양자 관계 설명서를 발표하고 북한과의 양자 관계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명서는 미북 관계와 미국의 대북 원조, 양자 경제 관계,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현황, 양자 대표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미국의 대북 원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과거 북한이 기근과 자연재해를 겪을 때 북한의 요청에 따라 식량과 긴급 지원을 제공했고 또 다수의 미국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이래 현재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부과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자 대표 항목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소외된 대사관이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며 미국 시민들에게 제한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피한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전쟁 중 흑남 철수 작전을 통해 한국으로 탈출한 실향민이 아프간 피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미군 수송기 안에 아프간인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앉아서 이제 카타르 등 제3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사는 올해 85살의 원동혁 씨는 미군 C-17 수송기 안에 아프간인들의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원동혁 씨가 이들을 보며 눈시울을 적신 이유는 그가 70여 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중 20세기 최대의 인도주의 사건 중 하나로 불리는 흑남 철수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원 씨는 70여 년 전 메러디스 빅토리 호에도 정원의 200배에 달하는 무려 14,000명의 피란민이 콩나물 시루같이 빽빽하게 탑승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원 씨는 자신이 공산군의 잔인함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아프간인들이 잔혹한 탈레반을 피해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그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흑남 철수는 미군이 흑남에서 배로 철수하면서 북한 피난민들을 구출한 사건 아닙니까?
네, 1950년 12월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미군이 철수하면서 열흘에 걸쳐 피난민들을 구출했는데요. 흑남을 마지막으로 떠난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배를 급히 개조해 무려 14,000명의 피난민들을 거제도로 탈출시켰고 여기에는 함흥 출신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 부모도 있었습니다. 함경남도 단천 출신으로 당시 14살 소년이었던 원동혁 씨는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어머니 등 가족을 모두 남겨둔 채 아버지와 단둘이 급히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원 씨는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배에 오르는 데 성공했지만 14,000명의 피란민이 거제도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사흘간 배고픔 등 여러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동혁 씨는 남한에 도착한 뒤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네, 명문대에 진학했고 대기업 임원을 거쳐 사업을 하는 등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은퇴 후 미국 중서부에서 10여 년을 사는 동안 자신의 흑남 철수 상황을 미국인들과 나눌 기회가 있었고 미국 작가인 데이비드 와츠 씨는 원 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지난 2012년 흑남에서의 희망이란 제목의 소설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 씨는 단천을 떠난 뒤 어머니 등 가족과 생이별한 채 70년 넘게 그리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원 씨는 지금도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는 아프간인들이 가족과 헤어지지 말고 어떻게든 자유를 쟁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사 알아볼까요?
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의 모나 줄 유엔 대사는 13일 작성돼 최근 공개된 서한에서 지난해 7월 24일 승인된 유니세프의 제재 면제 조치를 내년 8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10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북제재위원회는 사흘 만에 승인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결핵과 말라리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북한 내 활동에 필수적인 의료 장비의 대북 반출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요청해 승인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허용된 의료 장비는 환자용 인공호흡기와 산소농축기, 산소농도계, 의료흡입펌프, 심폐소생술 키트 등으로 총 금액은 $758,920입니다.
네, 독자의 선택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독일 외교부가 23일 독일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예방과 통제를 위한 대응팀을 파견할 것이라는 자국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독일이 북한에 대응팀을 파견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독일이 UN으로부터 북한의 코로나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의료 장비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자신들이 알기론 북한에 파견되는 독일 코로나 대응팀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투샤우는 23일 독일이 북한의 코로나 대응팀을 파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북한이 유엔과 협의해 독일 대응팀의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히며 독일 대응팀이 북한에서 코로나 예방과 통제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네,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만료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조치의 재연장에 관한 미국 정부와 의회, 민간단체 간 입장은 엇갈립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재연장 여부가 오는 9월 1일에 결정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연장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은 다음 달 1일까지 이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VOA에 해외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보안은 가장 큰 우선순위라며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지원단체들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단체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국무부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 데니엘 제스퍼 워싱턴 사무소장은 23일 VOA에 미국의 조치는 북한 내 일반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또 다른 관료적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들의 방북 신청 절차에 대한 명확한 시간표가 없어 단체들이 계획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무부는 사전 통지나 설명 없이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방북 승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해왔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단체들도 대북 지원단체들과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해왔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최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미국 정부가 이산가족들에게 북한 여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도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초당적 공감대를 이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여행 금지에 대한 의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둘 있지만 민주당 내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만 지지하고 있어 의회 심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북한 여행의 성격과 미국인의 북한 여행 자격을 부여하는 강력한 인도적 고려 사항에 대한 국무부의 지침을 재검토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은 물론 해당 사업의 모니터링과 감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북 인도 지원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에게 복수 입국 특별 승인 여권 발급을 검토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에서 24일 나흘간 한국을 방문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 관계라는 제목의 양자관계 설명서를 발표하고 북한과의 양자관계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피한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전쟁 중 흑남 철수 작전을 통해 한국으로 탈출한 실향민이 아프간 피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만료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조치의 재연장에 관한 미국 정부와 의회, 민간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종수 기자가 민주당 수석 전략가 출신 정치평론가 제스 맥킨토시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선진국에는 정치와 언론계를 오가며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한때 기자였다가 유능한 정치인이 되거나 반대로 정계를 떠난 뒤 언론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여성 중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민주당 수석전략가로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총괄 지휘했다가 이후 5년째 정치평론가와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 중인 제스 맥킨토시 기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Absolutely. My name is Jess McIntosh. I have been a political campaign creature for about 15 years.
물론이죠. 제 이름은 제스 맥킨토시입니다. 원래는 정치 분석가였는데요. 지금은 언론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앞서 현실 정치에 몸담은 게 한 1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크고 작은 선거를 책임지고 지휘했는데요. 작게는 뉴욕시의 맨해튼 구청장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았었고요. 크게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수석 공보국장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패했죠?
When that loss happened, I realized I needed to spend more time focusing on storytelling, actually. Focusing on...
네, 아주 중요한 선거였는데 허무하게 졌습니다. 이길 줄 알았던 선거를 지고 나서 생각이 깊어졌어요. 정치권 안에서 한계를 느끼고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집중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선거가 비방전으로 흐르면서 준비했던 정책과 국가 운영 비전 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게 패인 가운데 하나라는 결론을 내렸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입문한 겁니다. 지난 5년간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벌였는데요. 공영방송인 시스펜과 뉴스 전문 채널 CNN 등의 정치 평론가로 출연하는 중입니다. 오랫동안 정치계에서 쌓아온 인맥을 통해서 직접 취재한 현장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진행을 맡고 계신 정치 시사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시그널 부스트 쇼라고 위성 라디오와 팟캐스트 분야에서 청취율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죠.
Third year now, and we do morning drive time on Sirius Progress.
네, 시리우스 XM에서 그 쇼를 진행한 지 3년째인데요. 반응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 차 안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전날 하루 동안 일어난 정치, 시사, 사회 각 분야의 이야기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청취율 순위표 위쪽에 자리하는 건 순전히 청취자분들의 성원 덕택입니다. 특히 위성 라디오는 미국 전역에 닿기 때문에 청취율 상위권에 있는 의미가 더 큽니다.
정치에 몸담았다가 언론인으로 변신한 계기에 관해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집중해야겠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 가지만으로 15년 머물렀던 정계를 쉽게 떠날 수 있었나요? 주요 정당에서 수석 전략가를 맡은 게 여성으로서 드문 일이었잖아요.
I mean, boring is never the complaint that I have about my career. It is sort of impossible to live and breathe American politics.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빡빡한 정기 활동이 좀 버겁게 느껴진 측면도 있어요. 좋게 말하면 정치권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미국 정치 안에 들어가 보면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루라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정치라는 게 사실 상대방보다 더 주목받아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려면 더 참신한 전략과 메시지를 매일매일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생활에 조금 지쳤습니다. 반면에 언론으로 옮긴 뒤에는 다양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도 눈에 더 띄어야 한다거나 상대 정당과 진영을 압도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덜한 상태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어 마음이 편합니다.
정치권 15년과 언론계 5년, 도합 20년 동안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여성이라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없었나요?
Yes, absolutely. You know, if I'm going to go on TV, I have to spend about 40 minutes in the makeup chair, getting my hair done, putting on false eyelashes.
아유, 물론 어려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텔레비전에 평론가로 출연하러 가면 스튜디오로 향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40분을 분장실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고정 출연하고 있는 C-SPAN과 CNN 그리고 MSNBC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폭스뉴스도 같아요. 머리를 예쁘게 단장해야 하고 눈썹을 다듬습니다. 두꺼운 화장은 기본이고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추가되는 겁니다. 남성 출연자들도 분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보다 훨씬 같다네요.
분장 시간의 성별 차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사안인가요?
If you're doing television every day, a couple times a day, you see the guys come in and get powdered and then immediately walk off and have a conversation. And I can't be a part of that conversation because I'm still in the chair getting my eyelashes on.
물론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여성 출연자가 배제되는 겁니다. 제가 분장을 마치고 스튜디오에 가보면 남성 출연자들끼리 이미 방송에 앞서서 주제에 관한 의견 교환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성인 저는 그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 출연자는 깊이 있는 발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취재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에 임하더라도 그날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방송은 실패로 돌아가니까요.
그동안 정치와 언론계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을 하나씩 꼽으면 뭡니까?
Oh God. Well, let's start with the worst one because that's the most obvious. That would be the loss of the 2016 election. It would be election night 2016. I was in the Javits Center where, you know, Hillary Clinton.
가장 나빴던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민주당 당직자 시절 맞았던 2016년 대선 패배입니다. 개표 윤곽이 드러난 시점에 저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함께 있었는데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죠. 그런 심정은 후보와 저를 비롯한 보좌진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좋았던 일은 언론에 몸 담은 뒤에 일어났습니다. 최근 여성들이 정관계 고위직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제가 라디오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이제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mean, I think we're pretty good. We're not great. And we don't do a lot of...
우리의 언론 자유는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수준까지는 못 미치더라도요. 최소한 권력이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하는 자기 검열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언론인이 보도 내용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는 일을 미국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요. 이렇게 여러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언론 자유는 월등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국 당시부터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점을 인식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 보장을 헌법에 명시했고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유가 지나친 면도 보여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Press freedom is about, it's about being honest about your life.
언론 자유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에 솔직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날 현상 그대로 보태거나 빼는 일 없이 비틀거나 한쪽으로 기울이는 노력 없이 대중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언론인들에게 이런 솔직함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들이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흔히들 여성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남성들도 문제의 영향을 받거든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남성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쏠리고 부당한 책임을 추궁합니다. 예컨대 남성은 감정 표현을 절제해야 한다든가 남성은 실패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관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동일한 인격체이고 동일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제스 맥킨토시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B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1920년대 미국, 20번째 이야기입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20년대에 활동한 또 다른 유명한 작가는 프랜시스 스콧 피츠 제럴드입니다. 피츠 제럴드는 특히 돈 많은 부유층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사회 부유층이 행복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글로 썼습니다.
피츠 제럴드의 문학 작품은 전통적인 신념이나 기존의 가치와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피츠 제럴드가 1925년에 출판한 위대한 개츠비는 오늘날에도 미국 문학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20년대를 대표하는 또 한 명의 위대한 문학가는 윌리엄 포크너입니다.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 뉴올번에서 태어난 포크너는 자신의 고향인 남부 지역을 문학 작품에 담았습니다. 이 포크너는 남부만이 특별히 지닌 문제들과 남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글로 썼고 오늘날 미국 남부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윌리엄 포크너는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뒤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남부사회의 정서적 긴장을 탐구했습니다. 남부의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는 영화로도 제작됐고 장편소설 압살롬 압살롬 역시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포크너는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라는 새로운 문학 형식을 시도한 소설 음향과 분노로 1949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20세기 최고의 작품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20년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곡 작가인 유진 오닐을 배출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193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진 오닐은 현대 미국 연극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진 오닐은 아일랜드계 미국인으로 인간의 본성을 어둡고 폭력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작가였습니다. 유진 오닐의 연극 작품들은 사실주의라는 새로운 기법으로 공연했고요. 독창적이고 신선한 시각으로 관객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오닐의 작품들은 기존의 미국 극장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관객의 감정을 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유진 오닐의 대표적인 희곡으로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와 아이스맨이 오다, 그리고 밤으로의 긴 여로는 지금도 연극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20년대는 미국 미술 분야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많은 미국인이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 둘 미술품을 살 여유가 생겼고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박물관 60개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서서히 진지한 예술의 세계를 배워갔습니다. 실제로 미국 미술은 20세기 초부터 중요한 방식으로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1908년 뉴욕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미술사에 기록될 만한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화가들은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취재로 그림을 그렸고요. 실물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사실주의 화가 조지 벨로스는 스포츠 종목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특히 권투 경기 그림을 감성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시기 조지 벨로스의 작품과 다른 사실주의 화가들의 그림은 애쉬켄 학파를 형성했습니다.
2013년 현대예술사에서 중요하게 기록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모더니즘 사진의 개척자로 위대한 사진작가로 불리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미국 현대미술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작품 세계를 이끌었어요. 모더니즘은 전통적인 기반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려는 문학이나 예술의 창작 방식인데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와 동료 예술가들은 뉴욕과 시카고, 보스턴에서 주요 미술 전시회를 열고 유럽의 현대 미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 미국인들은 처음으로 이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 같은 입체파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전시회 때문에 미국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전통 미술 비평가들은 유럽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주최 측이 기독교와 미국의 가치를 전복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전통 미술 비평가들이 제기한 논쟁은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대대적으로 공론화됐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 역시 이 새로운 형식의 미술이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화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 화가와 미술 애호가들은 이런 비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화가들은 오히려 유럽에서 온 새로운 미술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 새로운 예술 세계를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찰스 데무스와 조셉 스텔라를 비롯한 다른 미국 화가들은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새로운 입체파 방식으로 뛰어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문학이 그랬던 것처럼 진지한 현대 화가들의 많은 작품도 작품이 나오고 몇 년이 지나서야 대중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만나실 텐데요. 이번 주부터는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해나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해나 김 씨의 첫 번째 사연, 인신매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느질 솜씨로서 그 여성의 마음씨를 가늠해보는 관습이 있었다. 한뜸 한뜸 이어나간 바느질 솜씨에 여성들의 섬세하고 꼼꼼한 일솜씨와 함께 부드럽고도 속이 깊은 마음씨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의 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게시한 북한의 옷차림 풍습에 대한 자료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자료에는 북한 사람들이 여성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한 기준으로 여성들의 바느질 솜씨를 봤다고 적어놨는데요. VOA 취재진이 만났던 40대 안팎의 북한 여성들 가운데에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바느질 솜씨를 꽤 훌륭하게 갖췄던 여성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해나 김 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She can ruin your faith with her casual
lies.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직장을 다닌 데가 북한에서 미싱이라고, 여기서는 미싱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재봉이라고 양복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예, 한 15년을 북한에서 바느질을 했었고 그 일이 너무 고달퍼서 이렇게 날리기라는 장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나르는 걸 했는데 그걸 하다가 1년, 거의 1년 정도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냥 그때도 역시 제가 결혼 생활은 하는 중이었지만 아이가 없었고 또 예, 제가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바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노동자로 일했던 해나 씨. 결혼 후 가족들과 함께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빚을 지게 됐고 저희 엄마도 계셨고 그리고 저희 형제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가족이 같이 빚을 지게 됐어요. 엄청난 빚을 남이 돈을 구워서 하다가 그게 안 돼서 그 돈을 엄청난 돈을 빚을 지게 됐는데
열심히 벌어 빚을 갚고 가족들끼리 잘 살아보려고 했던 희망도 잠시. 1년쯤 지난 후 빚을 갚아야 하는 시한은 다가오고 해나 씨는 북한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변에 저희 외삼촌이 있었어요. 조선족 외삼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찾아 나오면 잡을 잡아서 좀 예 뭐 1년이라든가 아니면 몇 달이라든가 돈을 벌어서 좀 그 빚을 물 수 있는 돈만 좀 벌어서 다시 북한을 나가려고 했는데
빚을 갚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 영변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게 된 해나 씨.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힐까 싶어 조용히 브로커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의 손을 잡고 2007년 1월 차디찬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예, 그냥 무작정 저는 중국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삼촌만 찾아서 이삼촌한테 가서 예, 잡을 좀 잡아서 일을 좀 해보자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어쩜 그렇게 무모했었나 싶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했고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넜던 그곳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거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나 씨는 자신의 손을 잡고 압록강을 건넌 브로커를 따라 어느 작은 호텔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북한에서 나올 때는 북한 브로커하고 이미 다 삼촌한테 들여다준다 해서 나왔는데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북한에서 같이 넘어온 브로커가 다른 브로커를 만났는데요.
중국 브로커하고 북한 브로커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내가 넘어오면서 든 비용을 내가 물어야만 다른 데 내가 북한을 다시 나가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저 삼촌을 찾아 나가든지 아니면 중국을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라는 대로 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죠.
외삼촌을 찾아주겠다던 브로커의 돌변한 태도.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 가려고 해도 중국말도 모르고 지방도 모르고 이미 브로커는 북한 브로커는 중국 브로커한테 다 그냥 저를 넘기고 돌아서 간 거예요.
중국에서 만난 브로커에게 해나 씨를 넘긴 대가로 돈을 받고 떠난 북한 브로커. 해나 씨는 이제 중국 브로커에게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냥 순간에 너무 상상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에 원래 그 브로커가 너는 여기서 남자를 만나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난 돈 벌어가지고 나가야 된다. 나는 남편도 있고 나는 내가 사는 남편이 있고 나는 나 가정이 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은 너와서 그러면 잡을 찾아줄 테니까 안쪽을 들어가자고 했거든요.
하나 씨는 중국으로 북한 여자들이 팔려간다더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바깥 세상 일은 관심도 없었던 가정적인 주부였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처럼 가정적인 일만 하는 사람이라 바깥 소리를 많이 못 들었거든요. 단지 제가 집에서 빚을 지게 대단하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2, 3천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브로커는 자신에게 돈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중국말도 할 줄 모르니 나가면 당장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될 수 있다고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는 이미 넘어와 돈 벌러 넘어왔으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냥은 못 가겠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저 혼자서 어디 당장 도망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형을 전혀 모르는데. 예, 넘어올 때는 그 북한 브로커를 통해서 같이 손잡고 넘어왔지만 저는 그때는 이미 그 북한 브로커는 돌아서 갔고 저 혼자니까 어디를 나갈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놓지도 않고 그냥 저한테 그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당장 무슨 돈을 낼 수 있냐고. 그 돈을 내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여기서 우리가 내놔 너를 밖에다 내놔줘도 너는 어디 갈 수가 없다고 길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는 일단은 돈 벌라 그 어려운 압록강을 넘는 게 엄청 어려운 건데 일단 넘어왔는데 돌아서 갈 수가 없은 거예요.
해나 씨는 남편이 있는 자신이 중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돈을 벌어 갚을 테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해나 씨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은 자신에 대해 해나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호텔에 있다가 브로커하고 같이 넘어갔는데 그 순간에 제가 너무 신경을 쓰다 나니까 이렇게 눈을 뜨면 눈앞에 호상이 생겨요. 근데 보니까 제 왼쪽 눈에, 왼쪽 눈 아래에 이렇게 눈 안에 뭐가 이렇게 씌워서 그 눈동자가 움직일 때마다 뭐가 씌우는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때 처음 그렇게 순간적으로 너무나 상상 못한 신경을 쓰다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될지 하는 그 압박감으로 인해서 그런 게 갑자기 생겼는데 그게 한
호텔을 나서면서 그런 증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해나 씨.
근데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 저 혼자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는 눈만 뜨면 그 허상이 계속 따라다녀요. 제 눈동자가 돌아갈 때마다 낀 것처럼.
당시 증상은 7년이 지나고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정신적인 압박감 속에서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았고 해나 씨는 중국 브로커의 말을 믿기로 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중국 브로커가 그럼 우리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잡을 잡아보자 하고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지 가자고 해서 갔었어요. 가고 보니까 어느 농촌을 갔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이렇게 내려오면은 다 시집을 가야 된다고,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해나 씨는 브로커를 따라 농촌으로 가보고 나서야 자신이 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브로커가 그 주변에다가 브로커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에서 이런 여자가 몇 살짜리 어떤 여자가 왔는데 와보라고.
브로커는 20일 동안 중국인 남성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여러 명의 중국인 남성들은 해나 씨를 살펴보고 갔습니다. 가족의 빚을 갚겠다고 한 선택은 탈북이 돼버렸고 압록강을 건넌 지 한 달도 안 돼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간 해나 김 씨. 그녀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